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워서 자유민국 민주국가 시장경제로 방향을 잡은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이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개인의 자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해서 국민들을 좀 현혹을 해서 이번 선거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 분들에게 사실을 좀 잘 알려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러한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노력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싸움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뜻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싸움도 저는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보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총선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6.25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그 유엔군에게 빌려준 그 돈을 그 받아내는 과정,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흔히 우리는 6.25 그러면은 뭐 유엔군이 다 싸워주고 뭐 한국군은 뭐 한국이 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기여를 했고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이승만 시대를 이야기하면 자꾸 우리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독재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고 뭐 독재했나 뭐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뭔가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6.25가 터졌을 무렵에 그 전까지 그 국가가 이제 수립이 되고 건국이 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선은행을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가에서 워낙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앙은행을 명실상부하게 출범시킨 것이 1950년 6월 12일이에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며칠 후에 6.25가 터진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이제 뭔가 나라를, 그 경제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이 전쟁이 나버리니까 모두가 이제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우선은 이 군대도 뭔가 뭐 물자를 사고 뭘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이제 군인들이 막 트럭을 가지고 와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그 타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시에 막 그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6월 25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문을 안 열었어요. 그 다음날 6월 26일날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뭐 정부에서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돈을 인출해가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막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은 출범 2주도 안 돼가지고 전쟁을 맞아가지고 돈 내주기 바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막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6월 26일과 27일 날 총화폐 발행액이 13%가 빠져나갈 정도로 이제 막 현금이 막 그 시중에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너무 많은 돈이 풀리면은 이게 뭐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막 6월 28일 날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이제 막 그 저 지불을 좀 줄이는 뭐 특별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6월 28일 날 새벽 2시에 청량리에 인민군 전차가 나타났고, 그래서 6월 28일 오전 그 미아리 창동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인민군들이 6월 28일 날 오전에 이제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 정말 절체절명의 이 긴박한 와중에 이 육군본부에 있는 어떤 분이, 야,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 정말 우리의 그 피와 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재산, 전부 이제 금괴 은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국가 재산을 이거 피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김일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때는 대령이었고, 얼마 후에 장군 진급을 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을 오래 하셨어요. 이 김일환 장관이 저하고도 이름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산업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김일환 장군이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절을 하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공부는 다음에 하고 예수님 비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머리를 많이 좀 얻어맞았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입니다. 이분이 트럭을 두 대를 가져와서 지금 뭐 군인들을 막 전방으로 실어나르라고 막 난리가 난 와중에 이 김일환이라는 이 분이 트럭 두 대를 가져와서 한국은행 지하금고에 있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고유재산인 금괴와 은괴, 금괴 1,070kg, 은괴 2,513kg을 그리고 이제 그 상자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신권화폐 중에 아직 그 발행이 안 된 그 상자가 89개가 있었어요. 이거를 비밀리에 트럭에다가 싣고 진해로 내려가서 진해에다 보관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인민군에게 뺏겼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데. 우리가 돈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발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금과 이게 연동을 해서 그 화폐를 발행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금괴와 은괴를 이 김일환 같은 분이 의식을 못하고 이거를 피난을 안 시켰으면 대한민국은 깡통 차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전부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나마 버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진해로 이 그 금을 가지고 갔다가 진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아시죠? 그 연방준비은행에 금고에다가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말 하마터면 정말 깡통찬 거지 신세가 될 뻔했는데 이분 덕분에 우리가 면할 수가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이분이 동원할 수 있는 트럭이 두 대밖에 없어서 금괴하고 은괴하고 돈 89상자는 운반했습니다만 나머지 돈을 회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있었던 이 회수되지 못한 이 중앙은행권을 인민군이 탈취를 해가지고 인민군이 막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 경제를 아주 혼란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군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1950년 9월에 부산에서 이제 그 화폐를 새로 그 화폐를 발행해서 그 전 화폐하고 교환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이 인민군들이 남침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혼란에 처해 있는지를 이런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유엔군이 한국으로 막 이제 그 도착하고 뭐 미군도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군에게 필요한 뭐 무기와 탄약 이런 거는 이제 유엔이 제공을 하는데, 유엔군이 한국에 와서 뭔가 뭐 그 일하는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 월급을 준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는 우리 원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긴박한 와중에 유엔군에게 필요한 원화를 우리가 그 대여하기 위해서 대전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요. 1950년 7월 26일 날 대전에서 유엔군 경비 지출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을 맺는데, 이때 우리 그 전황이 얼마나 급했냐면은 뭐 인민군들이 막 저 서울에서부터 수원으로 해서 막 대전을 막 쳐들어오고 대전이 막 함락되고 막 뭐 이러한 그 아주 절체절명의 와중에 유엔군이 돈은 필요하지, 그러니까 빨리 협정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협정을 맺긴 맺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유엔군이 원화가 필요하면은 한국 정부에다가 우리 돈 얼마 필요하니까 돈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부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내주기로 돼 있는데, 그 돈을 언제까지, 이자는 얼마로,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명시를 못했어요. 이 전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유엔군은 돈이 한화가 필요하면 와가지고 아, 돈 얼마 주십시오. 그럼 우리 정부는 돈을 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정부가 돈을 내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정부가 돈 있으려면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맞아가지고 전 국민이 다 피난을 가서 부산이나 어디 가가지고 살는데 세금을 낼 방법이 없잖아요. 저 정부가 돈이 없는 거예요. 유엔군은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중앙은행에서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오늘 뭐 2억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2억 원을 찍어가지고 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이 시중에 막 풀려나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걸 전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은 안 거치고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발행하다 보니까 돈은 막 늘어나고 물건은 그 자리고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전부 국민에게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하루에 유엔군이 막 60억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60억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종이에다가 찍어가지고 내주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1950년, 1951년, 1952년 요 점선으로 된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죠.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물가가 6.25 직전에 화폐 발행고가 650억 원이었는데 3,200억 원으로 늘어나니까 화폐가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물가가 5배가 오르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관한 부담을 한국 정부가 했습니다. 한국도 어마어마한 돈을 부담을 했어요. 그 부담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부담했어요. 우리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국민이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6.25 남침을 맞아서 뭐 군인으로 들어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뭐 부상당하고 전사하시기도 하고, 민간인들은 뭐 폭격으로 뭐 집이 부서지고 뭐가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에 필요한 뭐 돈을 제공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안으니까 또 국민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막 너무나 많은 이 그 뭐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이제 유엔군에게 돈은 정신없이 빌려줬습니다. 그 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 세상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되려면은요, 남한테 빌린 돈을 절대 빨리 안 갚는데요. 그 대신 내가 받을 돈은 악착같이 빨리 받는데요.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래요. 유엔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엔군이 한국 정부에다가 돈을 가져갈 때는 막 그냥 뭐 얼마 줘 그래가지고 막 가져가 놓고, 아, 돈 좀 갚으세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전쟁도 안 끝났는데 뭐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엔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라. 이제 막 우리 정부에서 막 하도 졸라대니까 51년 10월에 2,215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거는 전체 금액의 10%밖에 안 돼요. 90%는 아, 전쟁 끝나고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는 지금 국민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그 유엔군을 닥달을 해서 돈을 받아내라. 그래가지고 1951년 11월에 이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한 회담을 개시를 해요. 그때 온 사람이 마이어 특사라는 사람인데 일단 3천만 달러부터 갖고 나머지는 천천히 갖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예 협상판을 깨버려라. 뭐 막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살살 달래서 1억 불 빨리 받아내. 이제 이렇게 훈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 협사단, 이 마이어 특사단하고 협상을 하는데 미국, 이거 유엔군은 다 미국이 되는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적게 주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그, 저 협상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돈을 받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갈 수 있는 변변한 호텔도 뭐 없었고 음식점도 없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영어를 좀 잘하는 이화여대 총장을 하시는 김한란 박사하고 그 다음에 모윤숙 시인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여대생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규합을 해가지고 그 장관들 중에 이제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장관 부인들이 영어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 분들을 낙랑구락부라고 하는 일종의 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 그 음식도 좀 제공을 하고 이런 그 활동을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애국단체예요. 이 낙랑구락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마이어 특사단들을 아주 뭐 잘 이제 예우를 하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그 9천만 달러를 이제 받아내기로 했는데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너무 적으니까 돈 더 받아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막 온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 마이어 특사단을 로비를 해서 간신히 700만 달러를 더 받아내서 9,700만 달러로 그 합의를 받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억 불 받아내라고 그랬는데 거의 근접한 돈을 받아냈어요. 이 와중에 이제 이 모윤숙 시인과 김한란 총장이 운영하는 이 낙랑구락부라는 이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국내 이 좌파들은 이 낙랑구락부에 대해서 아주 막 몹쓸 이야기들을 많이 퍼뜨려 놨습니다. 이게 무슨 뭐 매춘을 하는 조직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 낙랑구락부를 그 저 뒤에서 다 도와주는 건 누구냐면 프란체스카 여사였어요. 우리나라에 호텔도 없고 뭐 외국인들이 가서 식사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품위 있는 한국의 그 음식을 대접하고 문화를 보여주자라고 운영을 한 아주 품위 있는 이 낙랑구락부를 무슨 뭐 매춘이나 하는 이런 조직으로 좌익들이 막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요.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핵심 본질은 아니 그러면은 무슨 장관 부인이 뭐 매춘하는 조직에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여간 이 좌익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그 우리 정부를 욕되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막 못된 짓이나 하는 사람으로 만드느라고 아주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유엔으로부터 거의 1억 불에 준하는 돈을 받아내므로 인해서 간신히 우리 한국이 위기를 넘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어 협정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돈을 이제 그 빌려주고 우리가 받고만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환율을 일부러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으로부터 달러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일부러 아주 그 저 환율을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야 이거 고의로 너희들이 환율을 낮춘 거다. 환율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안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이 환율 문제로 또 대충돌이 벌어져요. 우리는 돈 내놔. 근데 돈을 내놓는데 막 환율을 낮춰가지고 막 뭐 5천만 달러 갚아야 될 거를 막 1억 불을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 정부에서 야 이건 불공정 환율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공정이 뭐고 너희들이 돈 빌려갔잖아. 돈 내놔. 우리 환율은 이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더 많이 받아내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막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 이 한국을 좀 그 골탕 먹이자. 그 당시에 이 한국이 정유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나 이런 걸 전부 미국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 자꾸 막 환율을 올리라고 한다, 환율을 안 올리고 그러면은 기름을 안 주는 거예요. 기름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타고 갈 이 트럭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유엔은 어떤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안 듣거나 뭐 자기네들하고 다른 뭐 정책을 주장하거나 그러면은 기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름 때문에 막 너무나 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야, 전 국민 중에 기름 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해라. 그럼 모든 특권을 다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그 육군, 공군, 해군의 그 기술팀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특명이 내려왔어요. 자, 앞으로 1년 안에 기름 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라. 아니 여러분 기름 없는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 정도나 지금 기름 없이 달리고 있죠? 그 당시에는 무슨 전기차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기름 없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막 무진 노력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학공업을 담당한 오원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원철 박사가 공군 기술장교로 들어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름 없는 차 개발 팀에 소속되어 있어서 기름 없는 차를 연구하던 분인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화공업을 건설하는 총책을 맡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오원철 박사의 그 저 회고록에 요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그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기름을 얹혀가지고 골탕을 먹이고 애를 먹였는지. 하여간 이 미국의 이 정책과 한국의 정책이 이렇게 다를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그 우리의 노력을 관철하려고 노력을 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한미 관계는 겉으로 보면은 동맹 관계지만 물 밑에서는 아주 뜨거운 전쟁을 벌이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무슨 친미주의자니 뭐라고 지금 그 좌익들이 욕하죠. 친미는 무슨 친미예요 지금. 미국이 아주 이승만 대통령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인 이런 판국에. 요 타일러 우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원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이 한국이 환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그 올리지 않으면 우리 원조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너희들이 그 자꾸 환율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유엔군 대여금 안 줄 거야. 그 유엔군 대여금을 안 줘요. 이런 식으로 막 끝없는 그 미국과의 이 물밑에서의 그 갈등이 벌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좌익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을 무슨 친미주의자니 뭐 미국이 심어놓은 뭐 꼭두각시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한 그 수령으로 내정이 됐을 때도 자기는 소련군 대위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련군 대위 월급을 소련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부에서 야, 너 오늘 어디 가서 그 우리가 주는 이 연설물 가지고 연설해. 그래가서 연설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 저 꼭두각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하고 맞서가지고 뭐 미국의 정책을 그냥 막 본인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분을 친미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김일성이가 이 소련의 아주 그 개처럼 놀았던 이런 것들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고도의 이 선전선동 수법이라고 보면 이걸 이제 프레임 씌우기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약점이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친미주의자라고 그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는 아주 좀 좋지 않은 이 좀 더티한 방법을 쓰는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나가니까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1953년 2월에 통화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국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그래서 이제 환이라는 게 이때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100분의 1 액면져라. 그러니까 뭐 만원짜리 옛날 만원이면 공을 두 개 확 잡아 빼면은 100원이 되죠. 100원으로 낮추는 100환으로 낮추는 이 디노미네이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경제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 통화 조치를 그 할 때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요 담화문 내용 중에 그 당시에 우리 그 이 화폐 문제, 인플레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가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빨간 부분으로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전쟁 전에 전국에 유행하던 총 액수보다 돈이 18배나 늘어났다. 물품은 늘어나지 않고 돈만 흔해가지고 전에 1원을 가지고 사던 물건은 지금 18원을 줘도 사기가 어렵게 돼서 부득이하게 통화개혁을 하게 됐으니 국민 여러분들은 참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전쟁 전에 비해서 화폐가 18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화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간신히 통화개혁을 해서 이제 한국의 이 경제를 좀 안정을 시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이 휴전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6.25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6.25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6.25 전쟁은 이 스탈린이라는 이 친구가 김일성의 남침을 이용해서 미국도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중공도 한반도로 끌어들여가지고 미국하고 중공이 15년 내지 20년 동안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게 만드는 함정을 파놓은 것이 6.25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 우리 유엔군이 압록강 그 입구까지 막 다다랐을 때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전선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지금의 수원과 삼척선까지 밀려났어요. 밀려나고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왜 중공하고 싸우는 거지? 어쩌다가 우리가 중공과 싸우게 됐지? 야 이게 말이나 되냐? 우리의 지금 주적은 소련인데, 야 이거 우리가 이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구나 하는 사실을 1950년 12월에 가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1950년 2월 달에 야, 이 6.25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 한국전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논의한 끝에 빨리 휴전을 하고 빠져나가자. 우리가 지금 사활에, 이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지역은 한반도가 아니라 유럽인데, 우리가 한반도에 묶여있으면 유럽이 위험해진다. 그러니 스탈린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빨리 한국전에서 그냥 뭐 억지로 그냥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간 그냥 휴전선 부근까지, 38선 비슷한 곳까지 전선을 끌어올린 다음에 휴전을 하고 빠져나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미국이 이거 엉터리 휴전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아니, 천하의 국제법 전문가인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이 미국이 빠져나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 지금 상황에서 휴전을 하면 한반도는 영구분단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아니 지금 6.25 남침은 인민군이 국제법적으로 지금 그어져 있는 38선을 무시하고 남침을 했으니까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그러니 이번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수복 지역인 북한을 수복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의 근본 목적인데, 아니 싸우다 말고 지금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고 빠져나가면은 한반도는 영구 분단이 될 뿐더러 저 인민군들이 또 남침을 하면 우리가 이 남침을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휴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당신들이 여기 들어올 때는 당신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고 바지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죽을 지경이죠 지금. 나가고는 싶은데 명분도 없지, 뭐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그냥 빠져나갈 수도 없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돼서 휴전 협상을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휴전 협정을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든지 뭐 무마를 하고 휴전 협정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려고 막 진행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하게 되면 당신들은 뭐 그냥 휴전하고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이건 자살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야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 국군을 유엔군의 작전지휘권으로부터 도로 그 회수를 해서 우리 단독으로 북진을 하겠다. 자살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저게 진짠가? 뭔가 좀 반신반의하면서 막 이제 휴전협정의 맨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이제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포로교환이었어요. 지금 인민군 포로하고 중공군 포로를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그 포로교환에 의하면은 이 포로를 전부 적국에다 넘겨주는 것이 그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저 인민군 포로를 돌려주면, 쟤네들이 다시 인민군복 입히면은 또다시 인민군이 되는데, 인민군대를 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포로 중에는 남한에서 뭐 자기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남한이 고향인 사람들도 지금 포로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인민군들이 자기 점령지에서 남한 청년들을 막 그냥 징집을 해가지고 인민군복 입혀가지고 저 낙동강 전선에 보냈다가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포로교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포로 교환의 아주 핵심 쟁점이 이 방공포로 문제구나. 방공포로라는 거는 북한으로 가기를 거부한 그 포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들이 휴전을 막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내가 휴전을 깰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설마 이랬죠.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방공포로를 석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미국이 경악을 한 겁니다. 이 방공포로 문제가 그 정도로 이 휴전회담에서 중요한 그 쟁점이었어요. 이승만이라는 친구가 진짜 이거 북진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칠지도 모른다. 이러면 우리가 또다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승만을 어떻게든지 달래자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바로 요 모습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 석방시킨 그 방공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을 우리 헌병이 이렇게 호위해 가고 있죠. 원래 유엔군 포로는 그 지키는 사람들이 그 유엔군 미군들이었는데 이 포로를 지키는 미군들을 우리 헌병에 가서 제압을 하고 포로를 석방시킨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헌병과 이 미군 병사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질 뻔한 일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하고의 충돌을 각오하고 우리 방공포로를 석방시키니까 미국이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요 로버트슨이라는 이 특사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잘 달래봐라.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의 전력이 뭐냐면 중국에서 이 국공합작의 실무를 총책했던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장개석이하고도 만나보고 모택동이하고도 만나보고 주울리하고도 만나보고 국공합작을 열심히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국공합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공산당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합의를 하고 내일 깨요. 그래서 야 이게 공산당하고 뭐 합작하면은 이건 망하는 거구나. 이거 이러다가 그 공산당인데 자꾸 뭐 양보를 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아주 확고부동한 방공정신을 가진 사람이 특사로 온 거예요. 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막 회담을 하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로버트슨이 미국 대통령에게 아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걸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주면 휴전협정에 반대하지 않겠답니다. 아니 지금 그 이승만 달래라고 보내놨더니 이승만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그 로버트슨 같은 미국에서도 정말 아주 최상류층의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머리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논리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했는지 이승만을 좀 잘 달래라 그랬는데 잘 달래러 온 사람이 이승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최선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으니 그래서 이제 방위조약 체결해 준 거예요. 참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을 이때 특사로 보낸 것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버트슨이 와가지고 막 뭐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사이에 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불굴의 이 반공 정신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요구하는지를 로버트슨이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방위조약 체결해 줍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방위조약을 체결을 한 게 가조인을 한 게 1953년 8월 8일이고 정식으로 조약을 맺은 게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그 조약문 안에 보면 양국의회의 비준을 받아서 그 비준서를 워싱턴에서 상호 교환을 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또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1년 이상을 끌어요. 왜 그랬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 가지고는 나 안 되겠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거든. 그 미비점을 보완을 해줘. 보완을 안 해주면 나 이 상호 방위 조약도 깨버릴 거야.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제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어느 한쪽이 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리는 없으니까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미국이 도와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 3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돼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국제법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안 겁니다. 야 미국 너희들이 지금 북한이 남침하면 아 우리 도와줄게 그런데 헌법상의 수속에 의해서 도와줄게 이렇게 해요. 미국에서는 뭔가 이 그 자기 군대를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해서 전쟁을 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 의회가 예를 들어서 뭐 여소야대가 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 전쟁에 왜 우리 군인들이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 이번 전쟁은 안 되겠어 하고 부결시키면 미군이 참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3조의 문제입니다, 이게.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남침당했는데 의회에서 거부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 아니냐. 한미상호방위조약 이거 가지고 나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미국 너희들 맨날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결정적일 때 안 도와주는 거 나 다 알고 있거든. 그래도 안 돼. 더 확고한 거 내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당신이 원하는 거 방위조약 체결해주고 뭐 군대도 20개 사단 늘려주고 그랬더니 20개 사단 가지고 안 되니까 또 20개 사단을 더 늘려달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받아내기 위해서 1년을 또 끌어요, 1년을. 미국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이 이승만 치워놔 버릴까?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이승만을 암살하기 위한 이승만 암살 작전을 또 준비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 내놔. 근데 미국에서 아 이 이승만을 치워놓으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장면 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을까? 아, 불안한데. 뭐, 또, 김성수? 김성수도 불안하고. 신익희? 뭐, 조병옥?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 이러다가, 이거 망하면 큰일 나겠구나. 들어주긴 들어주되, 혹시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군대도 막 몇십 개 사단도 만들어줘. 그 다음에 뭐 해군, 군함도 줘. 제트 비행기도 줘. 그러면 얘네들이 제트 비행기 가지고 중공군을 폭격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 이러면 큰일 나니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다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합의가 된 게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는 겁니다. 1954년 11월 17일 날 이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주는 조건으로 한국에다가 72만 대군을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막대한 전후복구 자금을 원조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72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비용까지 미국이 다 제공하는 조약을 맺은 것이 한미 합의 의사록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한미 동맹의 출범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플러스 1954년 11월 17일 날 맺은 한미 합의 의사록에 의해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합의 의사록에 서명을 하는 바로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특사를 워싱턴으로 보내서 우리 한국의회가 비준을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 비준서를 미국과 교환함으로 인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법적 효력이 195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이제 그 확고부동하게 이 인민군이 다시 남침을 하면은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하는 조항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한미 합의 의사록에 의해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을 한국에다가 붙박이 주둔을 시키기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미국 제 2사단과 7사단을 한국에다가 주둔을 시키되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서울 북방 지역에다가 미 2사단을 북방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다시 서울을 공격하려면은 미 2사단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 2사단이 저 임진강에서부터 서울 저 포천 연천 뭐 이 그 일대 서울 북방 지역에다가 미 2사단을 배치를 해놔서 인민군이 남침을 하려면은 미군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미국 헌법에 의하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의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인계철선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한미 합의 의사록에 의해서 1954년 11월부터 주한미군 2개 사단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그리고 제7함대가 미 2사단과 7사단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해역에 이제 와 있고 또 미 공군이 또 이 한반도를 보호해주는 2중, 3중의 안전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아마 다른 그 뭐 국제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그 사람들 같으면 뭐 요즘으로 치면 문재인이나 뭐 김영삼이나 막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때 대통령이었다면 상위 방위 조약만 맺어져도 아이쿠 하나님 하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그 회담을 맺고 쫄딱 망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파리 평화회담을 맺었잖아요. 파리 평화회담에 뭐 온갖 장치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핵심적인 게 빠졌어요. 남침을 당했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조항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를 이 월남 정부의 지도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겠지. 이승만 대통령은 머리 꼭대기 올라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미국 당신들 말이야 그동안에 한국에다가 얼마나 배신을 많이 때렸냐. 지금 너희들 국무부 문서고에 가봐라. 오래전에 이 조선하고 맺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에 한국에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먹힐 때 너희들은 우리를 안 도와줬다. 당신들은 말이야 도덕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이고 맞거든요. 당신들이 이렇게 그 저 협정을 맺어놓고 협정을 안 맺어가지고 결정적일 때 우리를 버렸는데 당신들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입에 발린 거 막 쫙 써놓은 거 내가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의회가 반대하면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책임져 이러고 1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해야 될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한미합의 의사록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한미동맹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이 뭔지, 그 다음에 미국이 정책과 전략이 뭔지를 훤히 알고 미국의 멱살을 잡고 끝까지 본인이 정말 목숨을 담보해가면서 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을 얻어냄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전 국민들이 다 발 뻗고 자게 만든 것이죠. 미국은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적당히 맺어주고 그냥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정책을 잘하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붙잡혀가지고 어딜 나가? 어딜 나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세계 전략을 이승만 때문에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원래 한반도는 그냥 뭐 생각도 없었는데 주한미군을 여기다가 이계사단이나 붙잡아놓고 공군, 해군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난리를 피우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미중 신냉전이 왔을 때도 한국은 여전히 건재한,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즘은 미국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별볼이 없는 지역인데 지금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이 빠지면 린치핀이 뭐냐면은 바퀴하고 바퀴 살을 연결하는 그 이 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핀인데 이 핀이 빠지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엉망이 된다. 우리는 죽어도 한국과 동맹을 유지하겠다. 지금은 미국이 우리한테 고마워하죠. 이런 굳건한 한미동맹을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어냄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번영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이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공약을 한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의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런 세력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낙선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